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시록 1장 6절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신다 그러니까 어느 자매님이 난 왕 되기가 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글쎄 왕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제사장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여기 제사장은 목사다보다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왕좌 앞에 누구나 나아가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그런 제사장입니다. 자, 그럼 왕은 언제 되는 거예요? 왕은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약 7년 전에 휴거가 일어나거든요. 휴거가 일어나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 여기도 교회가 이 건물에 속한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아서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가 있는 지체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지체들이 미리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부활하고 맞죠?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실 때 살아서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다 휴거를 받고 그래서 다 올라가서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이제 참석을 하고 7년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옵니다. 그때 우리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그 내용이 어디냐?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중간에 읽어볼게요.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지금 교회에 속한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과 함께 올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여러분 천년왕국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건 천년을 살게 되거든요. 그 천년 사는 가운데 모든 조건이 완벽한 가운데 천년을 살게 되면 엄청난 수의 사람이 이 땅에 생겨나게 됩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단지 사망 빼고는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어떤 저주라든지 죄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완전 무결한 그러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사람이 천년 정도를 살면서 아기를 낳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천년왕국 동안에 이 땅에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러한 왕과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될 거다. 나중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1장 7절 읽겠습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그분을 찌른 자들은 사실 이쯤 됐으면 다 거의 죽었죠. 그렇지, AD 96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것은 이 그분을 찌른 자들의 그 후손을 이야기한다건 뭐 앞뒤 문맥상 너무나 그 당연한 얘기죠. 그 후손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그대로 접어 놓으시고 스가랴서 12장 10절 가서 보시죠. 스가랴서는 말라기 맨 마지막 책 말라기 바로 전에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거기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메시아를 보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받아들인 때가 이제 생긴단 말이죠.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해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그렇죠. 사람이 자기 외아들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스가랴서 여기 맨 앞에 한번 가서 보시면은 스가랴서가 언제쯤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이 나오는데 대략적으로 주전 520년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52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520년, 520년이 아니죠. 그난 550년이죠. 550년 전에 예수님을 찌른 자들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라는 거에 따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능력이 있으셔서 550년 이후에 죽을 그와 같은 그 하나님의 죽을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때 찌른 자들이 지금 애곡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거든요. 맞죠? 근데 이게 지금 언제 가서 또 다시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예,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장의 내용이 언제 이루어질 겁니까? 아, 모르죠. 앞으로 뭐 100년이고 언제가 안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맞죠? 예, 그러면 얼마 기간이 있는 거예요? 520년부터 뭐 2100년이면 2600년 되는 겁니다. 그 기간이 스가랴 대언자로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도 요한의 계시록이 성취가 될 때까지 모르겠어요. 2500년, 2600년. 예수님이 더 늦게 오시면 뭐 3000년도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기간 동안에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그리고 또 어떤 걸 알 수가 있어요? 스가랴 당시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찌른다는 거예요. 찔러. 찔러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죽임은 어느 때에 가능합니까? 로마 시대에만 가능한 거예요. 십자가 처형 그 전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가 돼서 십자가 처형이 이제 있었거든요.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예언의 그 진실성과 또 예언의 이런 그 놀라움에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요거 그대로 두시고 14장, 스가랴서 14장 가서 보겠습니다. 14장 4절.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 산 위에 설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시면 예수님의 발이 어디에 있어요? 올리브 산에 있으면 예수님도 어디에 있습니까? 올리브 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어디서 승천하셨어요? 올리브 산에서 승천하셨고, 그리고 아까 보니까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 그랬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구름들과 함께 그대로 오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살아남은 유대인들, 믿음을 가진 그와 같은 그 유대인들이 전적으로 회개하고 회심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면서 마태복음 23장 맨 끝에 있는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그와 같은 때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의 후회하고 회심하는 내용이 스가랴서 12장 9절에서 14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럼 이게 휴거를 가리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름을 타고 이렇게 오시는 가운데 찌른 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애곡하고 애통을 하고 막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발생한다 그랬죠? 맞죠? 예. 자, 그런데 휴거는 어디에 나와 있냐? 요거 그대로 두시고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가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잠깐 보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한번 가서 볼게요. 휴거는 그렇게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감추어져 있는 그런 사실을 알려준다.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가 되리라. 그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휴거가 돼서 올라가게 되면 몸이 더 이상 이 육신의 몸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그런 가졌던 그런 몸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순식간에 몸이 변화가 돼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그렇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는 것, 이게 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휴거시키는 것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찌른 그분을 보고 후회하고 통곡하고 애통하고 올리브산에 내려올 때 모든 사람이 보고, 이거하고 지금 사건이 같은 것 같습니까? 다른 것 같습니까? 다르죠? 다릅니다. 예, 그래서 공중 강림과 이 지상 강림이 달라요. 성경에 다르게 돼 있어요. 근데 또 대부분의 또 이 크리스천들이, 우리 한국 크리스천들이 대부분 그래요. 미국 크리스천들이 이거 다 다르게 대부분 믿습니다. 근데 이 한국 크리스천들 이게 또 같다는 거예요. 또 공중 강림하고 그 다음에 이 지상 강림이 또 같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안 풀리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이렇게 강림하시는 거, 그렇게 하면서 부활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휴거를 받고 이렇게 되는 그 일, 아, 그땐 지금 순식간에 이루어져서 온 몸이 그냥 순식간에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갖고 쫙 빨려 올라가거든요. 아, 이런 사건하고 이렇게 올리브산에 내려와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보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울고 통곡하고 후회하고 회개하는 이와 같은 지상 강림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개가 다르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24장 30절 한번 가서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에 강림하실 때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30절.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러면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거 휴거입니까? 그러니까 지상 강림이에요? 아니면 공중 강림이에요? 이거 지상 강림 하실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중 강림 하셔갖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휴거를 받는 거 이거 사람들 압니까 모릅니까? 아, 예수 믿자는 사람은 모르는 신비예요, 신비. 아,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지?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올리브산에 임하게 될 때는 모든 지파가 다 본다니까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찌른 그분을 보고 통곡하고 애통하며 후회하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와 같은 일이 분명히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초림 때에는 로마 시대였어요.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거했습니다. 재림의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18장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바빌론이 나옵니다. 바빌론 그 음녀 체계가 나와요. 그 음녀 체계가 쉽게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정치적 의미의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고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에는 정치적 의미가 아니라 종교적 의미의 로마.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빌론 종교 체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사탄이 사람을 유혹한 이래로 그래서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면서 그러면서 어떤 체제를 만들었냐면 바빌론 신비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 신비 체제 하에서 정말 엄청나게 사악한 그런 음란한 그런 종교 행위를 만들었거든요. 그와 같은 일이 나중에 이 로마 카톨릭 시스템이라든지 로마 카톨릭 교회와 하나가 되어 있는 그와 같은 종교 일치 운동을 통한 그와 같은 종교 한 종교가 쓰게 됩니다.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시게 될 때 그 사람들이 거기다 빠지게 돼요. 그거를 로마 카톨릭 시스템이다, 바벨론 체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 나중에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이 세상에 한 종교가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체계가 서야 되고 예수님 오실 때 초림 때 유대인이 자기 땅에 있었듯이 재림 때에도 유대인들이 자기들 땅에 가서 있어야만 합니다. 1948년도에 지금 유대인들이 그래서 돌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올해로 만 60년이 된 거예요. 나라를 세운 지.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때가 가깝다는 걸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기 세상에서 뭔가를 좀 해갖고 내가 뭘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세상 깨끗하게 성실하게 잘 살아야죠. 우리 목숨이 있는 한.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가 다라고 생각하고 머리 파묻고 살다가 보면 그러면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잃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번 구원 받으면 영원히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 천국 가실 거 확신하십니까? 근데 천국 가는 거하고 예수님 앞에 서는 건 지금 다른 문제예요. 천국은 행위가 없어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1대1로 대면해야 될 때가 있어요. 휴거 받은 다음에 어디 가서 대면합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1대1로 대면할 때 그때 회개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보고할 때는 뭐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이 나타나게 돼 있어. 구원을 잃는다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구원은 다 받지만 예수님 앞에 설 때 보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때가 가까울 때는 예수님 앞에 설 때 회개보고할 때 내가 뭘 보여드릴 것인가 그걸 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 자, 그래서 초림과 재림의 상황 볼 것 같으면은 초림 때에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비밀리에 나셨다가 나중에 공개적으로 십자가 사건 통해서 드러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 동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초림이 33년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재림도 대략적으로 약 7년 동안 이루어지는데 처음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할 때는 비밀리에 오셔서 자신의 사람들만 데리고 갑니다. 그 이후에 나중에 내려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볼 수 있도록 구름을 타고 오셔서 온 세상 모든 지파가 다 예수님 내려오는 걸 볼 수 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장 8절 가서 보니까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주 곧 전능자께서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알파 오메가는 그리스 문자의 첫 번째 글자하고 마지막 글자를 알파 오메가 그럽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알파벳이라고 얘기하는 게 알파,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가 베타예요. 예,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가거든요. 거기서 알파, 베타에서 줄여서 알파벳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글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글자.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그랬죠? 예, 말씀이 영어로는 word예요. word 뭐냐면 단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단어를 쓰려면 뭘로 써야 돼요? 알파벳으로 써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말씀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자의 처음과 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말씀의 시작이요, 모든 말씀의 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그런 존재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전능자다. 전능자. 못하는 것이 없는 것과 같은 존재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1장 9절 가서 보니까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환난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 환난이 7년 환난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일반적인 어떤 고통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지금 사도 요한이 AD 96년에 지금 이거 기록하는 가운데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밧모섬에 지금 유배가 돼서 도미티안 그 황제 때, 그래서 밧모섬에 지금 유배가 돼갖고 지금 환난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환난은 7년 환난기 그런 환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보니까 당하는 그런 고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 문맥상 이걸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그걸 판단하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환난, 이건 7년 환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그런 로마의 황제가 있었는데 이 황제가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생긴 그런 환난, 거기에 참여하는 자다. 요한은 소아시아에 에베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거 아시죠?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있다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약 50km 떨어진 밧모섬으로 유배가 돼서 거기에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접하게 되고 이 말씀을 이제 증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이와 같은 환난에 들어갔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노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금 이렇게 거의 순교당할 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증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증인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증언, 그걸 내가 지금 증언하고 있다. 대신 그걸 다 인해서 지금 내가 밧모섬에 유배가 돼서 환난을 겪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장 10절 가서 보면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중요한 그런 그 토픽이 하나 나오는데 주의 날이 나와요. 주의 날. 주의 날이 뭐냐 하면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하나는 일요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주일이라 주일.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 주일이든지 아니면 성경의 주의 날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신구약 성경의 대주제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 무결하게 처리하시는 때, 그 때를 가리켜서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 그럼 이거를 해석을 하면은 하나는 주일날에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모든 계시를 받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하나는 또 주일날이 아니라 다른 날이라 할지라도 어느 날에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면서 주의 날이 임하는 그런 상황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해서 그 상황 속에 있는 그와 같은 계시를 받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맞냐 그건 모르죠 제가. 그거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이것만이 옳고 이건 틀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무난한 것 같아요. 주일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래서 지금 주의 이 성령 안에 있다 그랬어요. 성령 안에.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어느 시대로 지금 사도 요한이 옮겨갔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이루어지는 때로 옮겨가서, 그래서 주의 날이 이 땅에 임하는 그 환란기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보게 되었다. 이렇게 그냥 해석하는 것이 무난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 날은 잠깐 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 날, 자, 가서 한번 살펴보죠.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셔서 아모스 잠깐 가보겠습니다. 아모스, 호세아, 요엘, 아모스 5장 16절 잠깐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6절 가서 보시면은,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기 주 만군의 하나님 주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 나와 있는 주는 진하게 돼 있죠. 진한 고딕이죠. 그러니까 그건 여호와를 가리키는 거고, 뒤에 있는 주는 연한 고딕이죠.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이건 아도나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주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모든 거리에서 통곡하는 일이 있고 그들이 모든 큰 길에서 이르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며 농부들을 불러 애곡하게 하고 애도하는 데 능한 자들 불러 통곡하게 하리라. 또 모든 포도원에서 통곡하는 일이 있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지나갈 것이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통과하신다는 거예요. 통과하는 가운데 엄청나게 큰 환란이 있어서, 그래서 창세 이후로 없던 그와 같은 환란이 이제 일어난다는 겁니다. 18절, 주의 날을 사모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날이 너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주의 날은 어두우며 빛이 아니니 그것은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해 도망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으로 들어가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것 같도다. 이렇게 되면서 주의 날은 어둠이 아니겠느냐. 지금 여기 여러분께서 아모스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을 때 주의 날이 일단 무섭다고 느껴지시죠? 맞죠? 무서워요. 어두워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서 한 구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거 조금 지나서 가서 보시면은 스바냐서가 나와요. 스바냐. 학계 바로 전에 스바냐가 있습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서 18절. 구약성경 거의 끝에 가면 있습니다. 1장 14절에서 18절. 주의 큰 날이 가까이 이르렀도다. 그것이 가깝고도 심히 빠르니 곧 주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비통하게 부르짖으리로다. 그날은 진노의 날이요 고난과 고통의 날이요 피폐함과 황폐함의 날이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과 같은 흑암의 날이요. 그 다음에 성벽을 두른 도시들과 높은 망대들 향해 나팔 소리와 경고 소리를 내는 날이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래서 엄청나게 무서운 날이 주의 날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주의 날은 이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그리고선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잠깐 가서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21절.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환란이 많은데 이스라엘이 민족을 형성한 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이집트 땅에 70명이 들어가서,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12지파가 결국은 이스라엘 그 민족을 이제 형성하게 됐죠. 그러고선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제 나오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이루고 왕정시대를 이루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게 되면서부터 이 민족이 쭉 이렇게 이루어져 오는 가운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지금 큰 환란이 한번 임한다는 거, 언제 임한다는 겁니까?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임하는데 이때 임하는 환란은 너무나 커서 창세 이래로 세상이 만들어진 이래로 이와 같이 엄청난 핍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인 환란은 아니겠죠? 맞죠? 이와 같은 때가 주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은 주의 날은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부분. 자, 휴거가 돼서 성도들이 올라가고 나면 이 땅에 누구만 남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만 남죠. 맞죠? 예수님 안에서 믿는 사람은 다 올라갑니다. 애기든 할아버지든 믿음이 좋든 믿음이 나쁘든 예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하든 영적으로 미숙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다 데리고 올라갑니다. 맞죠? 예, 그럼 이 땅엔 누구만 남아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만 남습니다. 맞죠? 예. 자, 이렇게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민족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는데 창세 이후에 없었던 그런 엄청난 심판으로 7년 동안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심판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고 우리가 찔러 죽였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였구나 하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회개하고 나중에 돌아오게 되고 민족들 가운데도 믿음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주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런데 어떻다 그랬어요? 계시록 가서 나중에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그 안에서 회개하지 않냐고 마귀들을 섬긴다 그랬어요. 점점 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과 극으로 나누는데 아주 그때 가면은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죽기 아니면 살기로 믿어야 돼요. 죽기 아니면 살기에 그때 666표를 받든지 받지 않든지 죽기 아니면 지금 우리 예수 믿는 거 뜨뜻미지근하게 믿잖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믿을 수 있는데 7년 반란기에 들어가면 죽기 아니면 살기에요. 그렇게 믿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아주 흑암, 흑백이 그냥 쫙 갈려지는 이와 같은 때가 이제 7년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심판하시고 이방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제 7년이 끝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심판하셔서 지옥불 속에 들어갈 자들은 다 보내고 그러고선 천년왕국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럼 천년왕국에는 어떤 사람만 들어갈까요? 그렇죠. 믿음 가진 사람만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 100% 그 안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살면서 대략 천년 동안 살면서 천년왕국에서 아기도 낳고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천년왕국 동안에. 맞죠? 하나님이 이와 같은 걸 언제 이루고 싶어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이루고 싶어 하셨는데 마귀가 개입해서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 하시고자 했던 그 계획, 이사야서라든지 이런 데 나와 있는 그 마지막 때에 주의 그런 그 왕국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될 그와 같은 때가 반드시 이 땅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때가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그러니까 주의 날은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앞부분은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들어갈 사람하고 들어가지 않을 사람 하나님이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판하는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7년 환란기. 아시겠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온 땅에서 이루어지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직접 통치하는 그런 때. 아시겠죠?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럼 시간으로 얘기하면 대략 1007년. 아시겠죠? 네, 1007년. 뭐 그거보다 조금 길 수도 있고 하겠지만 하여튼 1007년 정도의 그런 기간을 전체적으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하나님만이 홀로 높여지시는 때. 아시겠죠?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러한 뜻이 완전히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누가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마귀가 없어요. 마귀가 없는 때에 사람이 유혹을 받지 않아요. 거의 완전 무결한 때예요. 예,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그때 전체를 가리켜서 그러니까 심판과 천년왕국이 때요. 이 전체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이렇게 되니까 사도 요한이 주의 날을 다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이걸 우리가 사도 요한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장 10절에 그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 할 때 그 주의 날을 이러한 개념의 주의 날로 본다고 하면 사도 요한이 7년 환란기도 다 봐야 되고 모두 봐야 돼요. 천년왕국도 봐야 되고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이 땅과 이 모든 건 다 없어지게 되고 뭐가 이루어집니까? 영원한 세상이 오게 되잖아요. 그것도 주의 날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도 하나님만이 높여지는 때니까 그거를 다 봤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아니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했을 때 봤죠? 그런 의미라고 하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주의 날이라고 이걸 해석을 해도 주일날 말고 주의 날이라고 해석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날 주일날 그랬다. 그래도 오케이. 아시겠죠?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아, 그 꼭 주일날은 아니고 구약 시대부터 나오는 그 주의 날, 그 시대에 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거기에 들어가서 모든 걸 본 거다. 그래도 여러분이 오케이. 아시겠죠? 이걸 가지고 싸울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계시록 1장 그 11절을 가서 또 보니까 큰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또 이제 같은 이야기는 이제 하시죠.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곧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그 다음에 라오디기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성경에는 아시아에 있는이 빠져 있어요. 아시아에 있는이. 성경을 이렇게 자꾸 빼면 요한계시록 22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자꾸 빼면 그의 부분을 빼신다는 거예요. 그의 부분을. 어디서 뺀대요? 네, 거기 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정확하게 우리가 나와 있는 거를 22장 19절.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내신단 말, 하나님 빼신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게 공부하고 있다는 거, 이게 큰 복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빠진 게 없어요, 이 안에는. 예, 빠진 게 없습니다, 이 안에. 자, 그래서 일곱 교회는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일곱 교회는 실제 그 당시에 존재하던 교회입니다. 또 뭐라 그랬어요? 예, 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지난 한 2000년 동안 교회가 있을 때 그걸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일곱 교회다 이야기했고, 그 교회마다 특성이 다 있는데 그 특성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러 교회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에 보낸 그 말씀을 보면서 이 일곱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과 또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다른 그런 말씀을 보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어디에 속했는가, 아니면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여러분과 제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멘이 작으신 거 보니까 비교해서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은 없으신가 보네. 그게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성령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에서 이제 쭉 교회를 볼 때 나를 먼저 봐야 된다. 나는 상태가 어느 교회 상태인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어떤가, 그 다음에 우리 나라의 교회는 어떤가,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서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걸 해야 이걸 읽으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해야 복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읽는 것도 물론 복이 되지만 그걸 통해서 나의 부족한 모습과 내가 회개할 때가 어딘가를 알게 되면 그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장 12절 가서 보니까 내가 돌아서서 나와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 하니라. 돌아설 때 내가 일곱 금 등잔대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일곱 금 등잔대. 자, 그럼 일곱 금 등잔대는 1장 20절에 가서 보시면 나와 있어요.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과 일곱 금 등잔대의 신비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일곱 등잔대는 일곱 교회니라.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예, 일곱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등불이 아니고 등잔대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등불이시고 우리는 등잔대에 지나잖아요. 그걸 지지하고 있는. 자, 그 다음에 1장 13절 가서 보니까 그 일곱 등잔대 한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사람의 모습 같아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예수님인데 그 직무상 어떤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사장,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발까지 내려온 그런 옷을 입고. 네, 그래서 영광 중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왜 사람의 아들이라 그럴까요? 네, 인성을 입고 오셨죠? 근데 예수님이 가실 때도 인성을 입고 가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지금 중재자가 어디 계세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래요? 사람이래. 사람이신 우리 예수님이 인성도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할 때는 이게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의 인성을 가지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의 아들의 개념입니다. 아들. 아들은 아버지하고 똑같다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그게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아들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그 얘기는 다른 얘기를 하면 사람 같으신 분께서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인성을 가지고 이제 가셨다. 그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을 때는 사람의 아들로 대언자로 계셨고 지금은 사람의 아들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계시고 나중에 이 땅에 임하실 때는 사람의 아들로 왕으로 임하신단 말이에요. 다 사람 아시겠죠? 예, 그렇게 이제 임하시게 됩니다. 자, 계시록 1장 14절에서 16절 가서 보면 예수님의 그 일곱 가지 영광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머리와 머리털이 양털같이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여기에 관련된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7장 9절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눈이 나오는데 그 눈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다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눈. 우리 가서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외워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러 쪼개기까지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할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그 눈이란 말이에요. 그 눈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발이 거기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발은 계시록 19장 15절 가서 보시면 나중에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는, 그래서 진노하시는 분이에요. 진노하시는 분. 그 다음에 네 번째 음성은 심판하시는 그런 음성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손 안에 16절 가서 보면 일곱 별이 있다 그랬습니다. 일곱 별. 맞죠? 근데 일곱 별이 20절에 가서 보니까 일곱 별은 누구라 그래요? 일곱 교회의 천사들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천사. 여기에 나오는 원래 천사의 뜻은 예, 하늘에서 임하는 짐부름꾼이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회의 천사라고 하는 거는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짐부름꾼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목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원래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유대인들이 회당이 있었죠. 회당의 치리자를 천사라고 불렀어요. 근데 우리말은 이걸 에인절 이거를 천사라고 자꾸 번역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원래 뜻은 짐부름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변화되신 그와 같은 용모가 그 안에 이제 나와서 계시록 1장 14절부터 16절에는 예수님의 일곱 가지 영광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종합해보니까 예수님은 이제 어떤 분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는 분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왕으로 심판하는 분으로 오세요. 옛날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희생당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계시록의 예수님은 심판자시오 왕으로 오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